듣는 것과 아는 것. 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빵만 안겨주면 다 만족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빵은 기본일 뿐이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먹는 것 다음으로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되지 왜 교회에 가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그것이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신이 고픈 법입니다. 한국교회는 육의 배고픔과 영의 배고픔을 혼동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잘 살게 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히려 정신은 더욱 고통스럽지요. 배부른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입니다. 프랑스어는 동사 듣다가 이해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엉덩드가 듣고 이해한다는 동사입니다. 물론 듣다의 물리적인 행위로 에꾸떼가 있고 이해하다의 동사로 꽁뚜렁드가 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듣는 행위가 이해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프랑스어의 관점인 듯 합니다. 우리말도 이해하다는 듣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말 알아들어 하게 되면 접수했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 우리말은 아는 것 자체가 모호한 인지 영역이기는 합니다. 알다의 반대 개념으로 알지 않다 대신에 모르다라는 독자 영역이 있습니다. 덕분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영어에서는 알았다, 접수했다는 뜻으로 I see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보는 것이 알아듣는 비결입니다. 우리말에서 보다라는 말 자체는 판단 유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들어보다, 봐보다, 해보다처럼 다른 말 뒤에 붙으면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즉, 우리말에서는 보다가 행위가 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영어는 시각만으로 이해하고 접수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비해 우리말이나 프랑스어는 청각을 통해 이해하는 개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단순화하자면 그리스 문화는 보는 문화이고 유대 문화는 듣는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는 신의 초상이 우상화의 길이라며 금지했지만 헬라 문화는 에이콘을 선호했거든요. 에이콘, 즉 이콘이 어원적으로 에이돌론,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잔틴 시대 교회의 이콘이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서구 기독교의 그림에서 재미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파란 눈에 금발 백인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반트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런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외모인지에 대해 근거 있는 문헌 자료는 없습니다. 영국 BBC가 2001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내린 결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부는 올리브 빛깔에 거무스름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콘을 우상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조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도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쓰게 된 것도 로마의 시각 문화가 남아서였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십자가도 없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시각화하고 죽음의 비참한 이콘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즉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우 세속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대상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알 수 있다고 한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더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은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의 세계, 수동의 세계. 기독교 상징은 하나님 말씀을 빵에 비유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다라는 말을 인간 실존으로 볼 때 듣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금지하시고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완벽한 들음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도 예배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먹거나 들어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볼 일이란 대수롭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볼일 보러 가는 것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인 김서월의 시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시에서 기가 막힌 것은 이 삼행입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인데 앞뜰은 보는 것이고 뒷문은 듣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인간의 감각이 조화롭게 요동을 치니 대단한 작품이지요.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들으려 해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 해도 들릴 수 있습니다. 돌아서는 나를 부르면 왜 부르는가 싶어 돌아봅니다. 하지만 눈은 뒤통수에 없으니까 부르는 소리가 없이는 절대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이고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입니다.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들음의 세계가 강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들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으라 라고 강조하신 경우는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대규모 군중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전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로니 라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엄밀히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신 가르침에 가까워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만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며 심오해서 알아듣기 힘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인 교훈을 알아듣지 못한 이들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면 거의 평생을 율법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나 고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우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진실로 진실로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느냐는 땅의 일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영생을 주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 나라가 들음의 세계라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리아를 보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빵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먹는 빵이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빵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는 대상을 거울에 비추거나 이중으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림도 두 사람의 영역이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들을 늘어놓고 열심히 먹을 것을 만드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뒤로 할머니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물고기와 달걀이 보이는데 이 식자재들은 우연히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일곱 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유목민들이라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가 양 같은 고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유월절에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대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음식인 셈이지요. 게다가 그 물고기 옆에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이중 분할된 독자 영역이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르다의 얼굴에 이미 다 써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잔뜩 부어 있습니다. 본인은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묻습니다. 마르다 옆에서 할머니가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것도 예, 내 꼬락서니 좀 보렴 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셨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를 도와주라고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내가 근심과 염려가 많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해 그것만 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식사나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무슨 근심과 염려를 많이 했을까요? 일단 이 집은 마르다의 집이에요. 동생 마리아는 성인인데도 언니에게 얹혀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이름이 마리아는 물론 남자 형제 나사로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단지 마르다가 장녀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형제들 중에서 마르다의 권위가 높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집주인 마르다입니다. 겹방살이 처지인 마리아가 손님 대접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절차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며 걸어온 손님의 발에서 샌들을 벗기고 물로 씻기고 향유도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믿는 자들이 곁에서 따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염려했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지 걱정했을 거예요. 마르다의 심심이 깊지 않다면 이 역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셔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사소한 잡담이 아니라 로고스, 신적인 발화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일하는 중이셨습니다. 쉼 없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유대교는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발언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랍비의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에 점점 속이 타들어간 마르다는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습니다. 그림을 봐도 마르다의 표정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힐난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마르다를 달래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것은 준비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러 사역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들고 변명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대신 로고스를 택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교회 봉사와 설교 청취 간의 취사선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수고를 무가치하게 여기셨다고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의 로고스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해요. 물론 예수님은 집주인은 마르다가 손님 대접을 위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일로 여긴 마르다의 선택을 존중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참된 식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처럼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육적 필요를 위해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안내 봉사 등 사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순간에는 다른 봉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듣기를 미루게 하는 사역이라면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과 말씀 사이. 저는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반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먹을 양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양을 잡는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 투성인데 재물을 바친답시고 고기를 전부 불태우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고 아무 근거도 없이 한 민족이 미움을 받아 모조리 수용소에 보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저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고 행복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고 출발해야 계속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의 복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벌이는 많은 사역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를 영접하고 돕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많은 분이 마르다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영접해 먹이고 재우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수동적이고 정적인 행위로 환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영적인 허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깊은 영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변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믿음의 위인들은 증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불교에서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가르침은 영원한 수수께끼기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생각도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리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앞에 투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많은 사역보다 마리아의 유일한 사역을 권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에는 분명 마르다의 일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지요.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번 보지요. 교회 건축은 세계 건축사 일부를 차지할 만큼 획기적인 예술 활동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대규모 회중이 쾌적한 활동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건물에 그런 상징과 의미를 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 성당의 건축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이 뻗어 있는 첨탑입니다. 대개 첨탑에는 종이 걸려 있는데 때마다 울리는 이 종소리가 마을 공동체의 삶을 주도하곤 했습니다. 서구 교회의 첨탑은 상당히 시각적입니다. 마치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듯한 형상입니다. 내부에 있는 높은 천장은 교회 중앙에서 사제가 하는 말이 모두에게 잘 들리도록 음향기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즉 서구 성당은 들음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돔을 짓고 나면 층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스펜드럴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그림을 그려 장식하곤 합니다. 성당마다 워낙 많이 스펜드럴을 장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스펜드럴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역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간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이 튼튼하고 아름답다면 로고스와 디아코니아가 부딪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후 달라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같지가 않으십니다. 수염도 없고 얼굴도 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빵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받음으로써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글로바로 보이는 인물이 입고 있는 옷에는 순례자를 상징하는 가리비 조개 껍질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제자의 옷은 찢겨 있어요. 서 있는 인물은 이들이 묵고 있는 장소의 주인으로 보이는데 눈앞의 사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들의 식탁에 놓인 음식을 잘 살펴보세요. 금방이라도 식탁 앞쪽으로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의 심리적인 위기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양식이 아니면 이 음식들처럼 결국 쏟아져 썩는다는 상징이지요. 썩은 음식을 줬지 말라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서 시선을 끌고 있는 닭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빵이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상징이 안 됩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물론 카라바조 같은 기괴하고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인물이 과연 복음의 큰 진리를 깨달았을까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에 예술의 세계가 위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강해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었다는 간증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만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로 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시며 빵을 주셨지만 그 빵은 육의 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먹으라고 주신 빵은 상징입니다. 돌덩이가 변한 빵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지요. 그냥 빵이 아니라 영적인 빵이요, 생명의 빵인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 속의 빵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빵은 손에 들려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빵입니다. 빵을 찢어 나를 먹으라고 하신다고 지상의 언어로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의 언어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빵을 찢어서 나눠주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없는 복지, 형식적인 복지, 단순한 물질로 돕는 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지, 정치의 복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의 복지는 세상과 똑같이 급식을 하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 나눔은 정치인의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요즘은 복지가 트렌드입니다. 모두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지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세상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재물에 이용되는 교회의 복지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